2014년 월드컵 독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네요. 네, 독일이 이제 네 번째 우승컵을 가져갔죠.
24년 만에 우승인데 이 월드컵을 위해서 독일이 10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악물고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네, 독일 선수들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경기 끝나고 월드컵 아직도 해? 막 이랬었거든요. 우승한 독일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만요. 아쉽게 2위에 머문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뿐입니까? 네,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또 스태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죠. 저마다 아쉬움도 크게 남았겠지만 이제 훌훌 털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다시 운동화끈을 매야 되겠지요?
네, 월드컵도 끝나고 7월도 어느덧 중순이고 이렇게 여름이 점점 깊어가네요. 깊어가는 여름날에 EBS 고전읽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권진영입니다. 김창남과 도시로의 불새 듣고 왔습니다.
진영 씨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티가 많이 납니까?
뭐 많이 나죠, 그럼.
그러네요.
네, 네, 짧게 자르셨는데.
네, 좀 짧게 자르.
머리를 자르면 심경이 변화가 있다던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머리를 길러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김숙 언니가 유기견 같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서 확 잘라버렸죠. 역시 여름이 시원하더라고요. 커트머리야.
과격하시네. 네. 어쨌든 멋지십니다. 네.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름은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8월 14일이 목요일인데 오후 네. 7시 고전읽기 공개특강이 있습니다.
공개특강이요?
네, 장소는 인천의 그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트라이벌.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공간에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닐라 어쿠스틱 그리고 가요계의 원조 요정 혜은 씨도 함께하는 고전 콘서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책 어떤 책입니까?
이번 주의 고전은 몽테뉴 수상록입니다.
몽테뉴 수상록. 요거 수상록.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좀 나왔던, 그래서 제목만 외웠던 그 책인데, 네. 선배님은 불문과 나오셨으니까 이 책 벌써부터 읽어는 보셨겠죠? 몽테뉴하고 친해요?
한번 읽었어요. 한 번은 읽었는데.
아니, 그럼 뭐 이런 걸 두 번 읽으려고 그러죠? 굉장히 두껍거든요, 여러분.
네, 두 번째 또 읽어봤는데 역시 재밌더군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네. 고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깨뜨려줄 수 있는 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몽테뉴 수상록.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몽테뉴, 미셸 에킹 드 몽테뉴. 1533년에 태어나서 1592년에 사망을 했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수필가입니다. 몽테뉴라는 마을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법률을 공부를 한 뒤에 보르도 법원에서 법관을 지냈어요. 이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
네, 보르도.
나중에 몽테뉴는 보르도 시장도 되는데 어쨌든 1571년부터 고향에서 이제 저술에 몰두를 했죠. 그래서 여러 차례 고치면서 이 수상록을 냈습니다. 네. 한 번에 그냥 낸 게 아니라 그 뒤도 수차례 고치면서 또 첨가해가면서 냈고 네. 이 책에서 인간의 거짓 없는 모습을 그렸죠. 1580년에 첫 책을 냈는데 이 첫 수상록을 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간 연구가라고 부릅니다. 모랄리스트. 네, 프랑스 모랄리스트 문학의 토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필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네.
예, 그는 이 집안 자체가 몽테뉴 집안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인 집안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또 뭐 보수주의로 가기도 하고 살짝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몽테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몽테뉴 집안이요. 굉장히 부잣집 아니에요.
네.
뭐를 팔아서 돈을 벌었냐면 포도주하고 말린 생선.
오.
예. 네. 근데 포도주 사는 사람들은 말린 생선도 살 거 아니에요.
안주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몽테뉴 집안이 그거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몽테뉴 아버지가 몽테뉴한테 라틴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라틴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아예 불어를 모르는 사람을. 이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인데 몽테뉴 사람들은 불어를 몰라.
몰라.
라틴어밖에 몰라.
오.
그래서 몽테뉴와 라틴어로 대화하고 라틴어 책을 읽게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몽테뉴는 6살 때부터 라틴어를 유창하게 썼는데 심지어는 이 몽테뉴 아버지가 그 마을에 사는 몽테뉴 마을에 사는 몽테뉴가 만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죄다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어머 그래요?
한마디로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뭐 저 주방에 있는 사람 네네. 정원사 다 영어 가르친 거야.
너무 극성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그냥 유학을 보내지.
그러니까 왜 그토록 라틴어를? 아유.
아 그게 몽테뉴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네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이
아.
그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이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로마 시대 때 그 찬란했던 문화가
네.
중세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중심 사회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신중심 사회가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선 게 르네상스거든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인간 중심 문화를 다시 살려내자.
네.
그래서 읽었던 책들이 죄다 라틴어로 써졌거든.
아, 그렇군요.
무슨 오비디우스니 루크레티우스니 세네카니 키케로 베를기리우스 다 라틴어로 쓴 책들이기 때문에
오.
라틴어를 모르면 그 당시 귀족 행세를 못해.
아, 라틴어가 필수였군요.
네, 라틴어.
그럼 몽테뉴가 쓴 수상록은 도대체 어떤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분량도 만만치 않고요.
네, 굉장히 두꺼워서 놀랐는데.
제목이 영어로 에세이예요. 에세이.
에세이.
그래서 여기서 에세이가 나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이 수상록 속에는 말이 좀 어렵죠. 수상록 그냥 에세이집. 네.
이렇게 하니까
수필집.
읽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슬픔에 대하여,
네.
나이 든 것에 대하여, 공포에 대하여, 옷 입는 습관에 대하여, 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우정에 대하여 다 있어요. 다 있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읽어보니까. 네,
재밌어.
네.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디어 50원의 유료 문자 네.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드립니다. 갖고 싶은 좋은 습관. 갖고 싶은 좋은 습관. 잠시 후에 저희가 읽어드릴 그 수상록의 주제이기도 한데 주제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한데 진영 씨가 갖고 싶은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 갖고 싶은 거는 말을 예쁘게 하는 거야. 요즘에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이제 툭 치면은 막 독한 말들이 막 쭉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쁘게 말하는 거야. 정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막 너무 흥분해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습관 갖고 싶습니다.
퀴즈 주세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수상록의 저자 몽테뉴는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철학자일까요? 1번 우루과이, 2번 프랑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네. 몽테뉴 수상록 이제 그 책장을 열어볼 텐데요. 책장을 펴면 몽테뉴가 1583년 3월 1일에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남긴 서문이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남겼는지 선배님이 직접 낭독해 주십시오.
이 책을 읽는 이요. 여기 이 책은 성실한 마음으로 썼음을 밝힌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내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말해보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있지 않았음을 말해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호평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자신을 좀 더 잘 장식하고 조심스레 연구해서 내보였을 것이다. 모두들 여기 생긴 그들에 의해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꾸밈 없는 나를 봐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묘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 결점들도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온다. 터놓고 보여줄 수 있는 한도에서 타고난 그대로의 내 생김을 내놓았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이여, 여기서는 나 자신이 바로 내 책의 재료다. 이렇게 경박하고 헛된 일이니 그대가 한가한 시간을 허비할 거리도 못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녕.
안녕.
네, 이렇게 썼네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서문인데 그러니까 왜 쓴 거래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 네. 몽테뉴 수상록 서문에는 네네. 현대 에세이를 관통하는 자유로운 정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바로 나야.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꾸며먹는 나를 좀 봐줘. 뭐 일든 말든 그거는 네 차이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예. 그럼 몽테뉴 수상록 낭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은 제1권 2장 슬픔에 대하여입니다.
이집트 왕 푸산메니투스가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에게 패해서 잡혀갔을 때 사로잡힌 자기 딸이 노예복을 입고 물을 길러가느라 앞을 지나치는 것을 보고는 친구들은 주위에서 모두 울부짖는데도 그는 땅만 내려다보며 말없이 꼼짝 않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또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부하 하나가 끌려가는 포로들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저 내 부하 불쌍하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최근에 프랑스 태공 한 사람이 트리엔트에 있을 때 자기 맏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둘째로 희망을 두던 동생의 부고를 듣고 굳은 마음으로 버티며 견뎌냈는데 며칠 뒤에 하인 하나가 죽자 이 마지막 병고에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그는 마지막 충격에만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러나 사실인즉 그는 슬픔이 차서 넘치게 된 형편에 있다가 그 위에 일이 더 덮쳐옴으로써 그의 참을성의 한계가 무너졌던 것이다. 우리 이야기도 다음 말을 첨가하지 않아도 똑같이 판단된다. 캄비세스가 푸산메니투스를 보고 물었다.
어째서 아들 딸의 불행에는 마음이 격하지 않고 있다가 부하의 불행은 참아내지 못했느냐?
이 마지막 불행은 눈물로 마음속이 표현되지만 처음의 두 사건은 마음속을 표현할 한계를 넘은 것이요. 아마도 저 고대 화가의 착상도 이런 경우와 일치할 것이다. 그는 이피게니아가 희생되는 장면에 참석한 인물들의 슬퍼하는 표정을 각자 이 죄 없는 예쁜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갖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 예술의 극치를 다하여 그린 다음에 이 소녀의 부친에 이르러서는 마치 어떠한 표정으로도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얼굴을 덮어서 그려놨다. 바로 이런 까닭에 시인들은 저 가련한 어미 니오베가 아들 일곱을 먼저 잃고 나서 연달아 같은 수의 딸을 잃었을 때에 이 가혹한 일을 당하고는 그만 돌로 변하고 만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여인은 슬픔에 젖어 돌이 되었다. 오비디우스.
이는 어떤 참변이 사람이 참아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충격적일 때 우리가 겪는 저 멍청하니 말문이 막히고 귀가 멍하도록 넋을 잃은 심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비참한 일을 참는 것이 극도에 달하면 사람의 정신 전체를 뒤집어 엎고 그 행동의 자유를 잃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언짢은 소식을 듣고 놀랐을 때 몸이 얽매여 얼어붙듯하며 모든 동작이 오그라져 붙었다가 눈물과 통곡으로 토해내면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얽매였던 마음도 풀리고 몸도 편해지는 시기다.
마침내 고통은 간신히 울음에 길을 터준다. 베르길리우스.
페르디난드 왕이 부다시 주위에서 헝가리 왕 요한네스 미망인과 싸울 때 일이다. 그는 독일 장수 라이샤크가 어느 기사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 기사가 이 전투에서 지극히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상심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사람들과 함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갑옷과 투구를 벗겨봤더니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 모두가 이 광경에 울부짖는데도 그 혼자만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서서 눈 하나 까닥 않고 아들의 죽음을 응시하다가 끝내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빳빳이 굳은 채 땅에 쓰러져 죽었다. 저 로마의 여인이 칸네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격해 죽은 일이나 너무 좋아서 숨을 거둔 소포클레스와 폭군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로마 상원이 자기를 표창했다는 소식을 듣고 코르시카에서 죽은 탈바의 이야기는 제쳐놓고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황 레오 1세가 그렇게 소원하던 밀라노 함락의 보고를 듣고는 기뻐 날뛰다 죽은 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는 두드러진 예로 변증법 학자 디오도루스는 학교에서 그리고 민중들 앞에서 남이 내놓은 논법을 전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일이 옛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되고 있다. 나는 이런 맹렬한 격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드물다. 나는 천성적으로 감수성이 둔하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으로 거적을 씌워 감수성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
낭독에 이어서 임영주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이 살짝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슬프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안 나온다는 거 그거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픔이 속에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툭 하고 건드리면 후두두둑 쏟아지는 거, 화도 그렇고 사랑 감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살면서 그런 깊은 슬픔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사람이 살면서 슬픈 게 많죠.
그래요.
기쁨도 있지만. 그럼요. 선배님은요? 네.
기쁨과 슬픔의 날줄 시줄이죠. 물론 저도 있죠. 뭐.
그렇죠. 네.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네.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슬플 때 어떻게 위로를 받으면 좋을까요?
슬플 때 저는 정말 믿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뭐 수다도 떨고 하면은 그게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럴 때는 권진영 씨가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우이씨 이런 거요? 우이씨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대단해요 했던 거 보고 싶으세요?
네. 예,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디와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신미경님이 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우아하게 걷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자세가 좀 구부정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셨고요. 황경선님, 긍정적인 마음이 가지고 싶어요. 아이에게도 항상 밝은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항상 예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되실 거예요. 네. 이송이님, 저는 부엉이 스타일이라 아침잠이 너무너무 많고 새벽에 굉장히 똘망똘망해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하셨고요.
저도요. 그리고 황혜라님, 저는 일기 쓰는 좋은 습관 가지고 싶네요. 가끔 써보긴 하는데 꾸준히 써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반성도 되고 오래전에 쓴 일기 읽어보면서 내가 이랬구나 하는 그때의 낯선 자신과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하셨습니다. 네.
박분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장점을 찾는 습관을 갖고 싶어요. 그러려면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을 가져야겠죠 하셨어요.
네. 그리고 4346님, 저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움직이는 것이 싫어서 비만이 왔어요. 42살임. 아유, 빨리 오셨는데요. 빨리 운동하셔야
많이
됩니다.
많이 걸어다녀보세요.
네. 좀 걸어다니세요.
0232님, 교통질서 꼭 지키는 습관 가지고 싶어요.
네. 저도요. 6086님, 우유부단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습관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두 번째 낭독은 21장 상상력에 대하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선친께서 부리시던 약제사 하인은 본시 행동하는 습관이 사람을 속일 줄 모르는 스위스인이다.
오래전에 한 툴루즈 장사꾼을 알고 지냈습니다. 이 장사꾼은 병자로 담석증을 앓았기 때문에 자주 관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증세에 따라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관장 처방을 쓰게 했습니다. 이 관장의 도구를 가져와 보면은 그는 여느 때 하는 모든 형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약이 너무 뜨겁지 않은가 하고 만져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는 드러눕고 엎드리고 차릴 것은 모두 차리고 나서 약을 주입하는 일만 빼놨습니다. 제가 이 격식을 마치고 물러가고 환자가 마치 관장을 시향한 것처럼 차리고 있으면은 그는 관장을 실시한 자와 똑같은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면 의사는 이와 같은 격식을 두 서너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의 아내가 비용을 덜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넣어주려고 시도했더니 그만 이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소용없게 돼서 환자는 다시 처음의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한 여인이 빵을 먹다가 바늘을 삼켰다.
목이 바늘을 찔렀어요.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붓지도 않았고 변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약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의 작용이야. 빵을 먹다가 조금 긁힌 걸 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은 여인에게 빵을 토하게 하고 토해낸 속에 몰래 꼬부라진 바늘을 집어넣었다.
바늘을 토해냈더니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사나흘 후에 장난으로 참석했던 아들에게 말했다.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말한 겁니다. 사실 내가 그날 음식에 고양이 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아가씨는 그만 기절을 해서 위가 뒤집혀지고 열이나 구원할 길이 없었다. 짐승들도 사람과 같이 상상력에 지배당한다. 그 증거로 개들 중에는 주인이 죽으면 슬퍼서 죽어가는 놈도 있다. 어떤 개는 꿈꾸다가 짖고 꿈틀거리며 어떤 말은 자다가 울고 허우적거린다. 이런 것은 모두 정신과 육체의 작용이 서로 통하고 있는 밀접한 연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상력이 어느 때에는 자기 육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육체까지 작용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패스트나 마마나 눈병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전염되듯 한 육체가 이웃의 병을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은 맹렬히 동요되면 외부의 대상을 침범하는 수가 있다. 옛말에 전하는 바에는 스키타이 연인들은 어떤 자에게 원한을 품고 악이 받치면 눈 흘김만으로도 그를 죽일 수 있었다고 한다. 거북과 타조는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것으로 알을 깐다. 거기에 방사하는 효능이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마술사는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남을 침범하는 해로운 힘이 있다고 한다. 동물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 증거로 야곱의 양들이 그렇고 메추리, 토끼 따위는 산에 눈이 오면 색이 희어진다. 요즘 바로 내 집에서 사람들이 본 일이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 높이 앉은 새를 노려보며 얼마 동안 서로 시선을 고정시켜 응시하고 있더니 새는 자신의 상상력에 취했는지 아니면 고양이에게 끌어오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죽은 듯이 고양이 발 앞에 떨어지고 말았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 사냥꾼이 이렇게 장담하는 말을 들었다.
공중에 소리개를 눈독들여 쳐다보면 그 시선의 힘만으로도 그 새를 아래로 내려오게 할 수 있지.
나는 여기 빌려온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그것을 따온 사람들 저마다의 양심에 맡겨둔다. 그것에 관한 고찰은 내가 한다. 이성으로 따져보는 것이지 경험에서 얻은 것은 아니다. 아무라도 자기 신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없는 분들에게 이 사건들이 너무 잡다하게 많은 것으로 보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지 말아달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주석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내 대신 주석을 잘해주길 바란다. 네, 줄리 앤드류스의 피드 더 벌즈 듣고 왔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조금 지나친 과장 같지 않아요? 어떻게 고양이가 눈으로 새를 떨어뜨려?
네. 뭐 자기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그렇지 관장하는 액션만 취해서 담석증이 괜찮아졌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그 약품을 개발할 때 임상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약하고 가짜 약을 이렇게 투여해서 뭐 실험하기도 하잖아요. 플라시보 그렇죠.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효과.
그렇군요. 플라시보 효과도 상상력에서 비롯된 효과였구나.
그런 것 같아요.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하는 이 상상력 이야기도 네. 그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 같아요. 진영 씨가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상상하겠어요?
지금 당장 복권을 살게요. 느낌 알겠죠?
저도 같이 잡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몽테뉴 수상록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상록의 저자 몽테뉴는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철학자일까요? 1번 우루과이, 2번 프랑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박분아님이 반디로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글이네요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충희님, 전 매일매일 고전 읽기 방송 듣는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정희재님, 졸립지만 고전 읽기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는 다양한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싶네요. 저는 역사책을 읽으면 졸리더라고요. 고전 읽기 두 분 다양한 책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홍기님, 휴대전화를 안 보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바꾼 다음부터 울리지도 않는데 괜히 휴대전화를 열어보네요. 그쵸. 휴대폰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다 그래요.
이영춘님, 어떤 일을 몸이 익히도록 반복하는 습관을 갖고 싶네요. 테니스 탁구를 배울 때도 그랬고 책을 읽는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두 분의 고전 읽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윤유정님, 컴퓨터를 키면 반디로부터 로그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반디부터 로그인하는 습관이 있대요. 이런 습관 괜찮죠 하셨습니다. 네. 괜찮다.
아주 좋아요. 예. 황진영님이, 권진영 씨, 저는 황진영이에요. 명로진 선생님이 진영 씨 하고 얘기하실 때 저도 모르게 귀가 번뜩여요.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쭉 잘 듣고 있어요. 진영 씨.
진영 씨 화이팅이요. 그리고 기윤덕님, 몽테뉴의 수상록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더욱 기대되는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낭독 들어갈게요. 23장 습관에 대하여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꾸며낸 사람은 습관의 힘을 아주 잘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골 여인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을 때부터 두 팔에 안고 쓰다듬어주는 버릇이 생겨 이 일을 계속했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큰 황소가 된 뒤에도 거뜬히 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습관이란 것은 사실 배신적인 맹위를 떨치는 훈장인 까닭이다. 그것은 우리 속에 은밀히 그 권위의 발판을 닦는다. 그러나 시작은 순하고 잔잔하게 하다가 시간의 도움을 받아 발판을 닦아 자리 잡고 난 뒤 얼마 안 가 맹렬한 폭군의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눈을 쳐들 힘도 없어진다. 우리는 습관이 자연 법칙의 모든 방면에 침범하는 것을 본다.
습관은 모든 사물들 가운데 최강의 상전이다. 플라톤이 한 아이가 도토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도토리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대단찮은 일로 책망하시네요.
습관은 대단찮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훈육은 유모의 손에 달렸다고 본다. 어린애가 암탉의 목을 비틀고 개나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며 날뛰는 꼴을 보는 것이 어머니들의 소일거리가 되고 어떤 아버지는 바보처럼 아들이 자기 몸을 방어할 줄 모르는 농민이나 하인을 정당하지 못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사정신을 가졌기 때문이야.
배신과 속임수로 자기 동물을 농락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강조한다.
재롱을 비우는군.
그러나 이런 일은 잔인과 폐악과 배반의 씨앗이며 뿌리이다. 이런 것이 싹이 트고 떳떳이 커가서 습관의 손에서 힘차게 득세한다. 이러한 비열한 경향을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경솔한 탓으로 돌리며 변명해 주는 일은 매우 위험한 교육 방법이다. 첫째, 이것은 천성이 하는 말이니 이때 그 천성은 더 역한 만큼 그 소리는 더 순수하고 강력하다. 둘째로 속임수의 더러움은 금화와 푼돈가의 차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푼돈을 다룰 때만 그렇지 금화를 다룰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나는 푼돈으로 속일 바에야 어째서 금화로는 못 속여? 라고 결론짓는 편이 더 옳다고 본다. 어린애들에게는 조심해서 그 꾸민 자체를 미워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할 일이다. 또 그들이 단지 행동에서뿐 아니라 특히 마음에서 이 악덕을 피하도록 본래의 나쁜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악덕이 어떤 가난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런 생각마저 징그럽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항상 크고 평탄한 길을 걷도록 지도받았고 또 어린애 장난에라도 속임수나 야바이 따위를 섞을 때에는 분노를 느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심심풀이라도 속이는 일에는 마음속에서부터 극도의 혐오를 느꼈다. 나는 카드놀이를 하면 엽전 두 푼을 걸더라도 황금 두 입을 건 것과 같이 하고 진짜 노름에서나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할 때에나 잃고 따는 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라도 나는 모든 일에 충분히 눈으로 내 처신을 살피며 내 눈보다 더 가까이서 나를 감시하는 것이 없고 내 눈보다 내가 더 존경하는 것이 없었다. 나는 요즘 집에서 낭트 출신의 팔이 없고 키가 작은 사람을 보았다. 그는 발을 어찌나 잘 놀리는지 손으로 할 것을 모두 발로 하며 발 본연의 용도는 반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뿐더러 자기 발을 손이라고 부르며 발로 깎고 권총에 탄알을 재어서 쏘며 바늘에 실을 꿰고 바느질을 하며 글을 쓰고 모자를 벗고 머리를 빗으며 카드놀이를 하고 주사위를 던지며 다른 어느 누가 하는 것만큼 재주 있게 잘 흔든다. 내가 그에게 준 돈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처럼 발로 집어갔다. 나는 어릴 적에 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두 손으로는 칼 하나를 갖고 재주를 부리고 남은 손이 없으니 턱 밑에 주름으로 삼지창을 집어 그것을 공중에 치올렸다가 다시 받고 단도를 던지고 프랑스의 여느 마부보다도 채찍질을 더 잘하는 것을 보았다. 습관에 잘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주는 이상한 영향으로 인해 습관의 효과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습관이 우리의 판단력과 신념에까지도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인가.
철학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머리에 심어넣지 못하는 것을 습관은 단지 명령만으로 가장 우둔한 속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전체가 죽음을 경멸할 뿐 아니라 치하하고 있는 나라들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도록 매를 맞아도 얼굴도 꼼짝 않는 곳이 있다. 어떤 데서는 부유함이 오히려 경멸받아 도시의 가장 평범한 시민도 돈지갑을 줍기 위해서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품이 가장 풍부한 지방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맛좋은 식사가 빵과 개구리 다리와 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다. 제 아비를 때리고 있던 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 집 습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렸고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내 나이쯤 되면 나를 때릴 겁니다.
아들이 거리에서 아비를 잡아당기며 끌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문 앞에 와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명령했다.
멈춰라! 나도 아버지를 여기까지밖에는 끌고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아들들이 습관적으로 버릇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아비들에게 모욕적인 취급을 하던 한계였다. 양심의 법칙은 천성으로 타고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은 습관에서 나온다. 각자는 주위 사람들이 승인하고 받아들인 생각과 풍습을 내심으로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 없이는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찬양하며 거기 응한다. 옛날에 크레테인들은 누구를 저주하려고 할 때 이렇게 신에게 축원했다.
신이시여, 제발 저 사람이 나쁜 버릇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습관의 힘이 가진 주요 효과는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움켜잡아 올가 넣고 있는 까닭에 명령하는 것을 생각해 따져보기 위해 그 지배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려볼 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참으로 우리는 출생해서 젖먹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이마시며 처음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이 습관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조건으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조상들에게 씨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주입되어 있는 공통의 사상은 그것이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사상인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이성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난 일이라고 믿게 된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정말 얼마나 이치에 벗어나는 일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좋은 습관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아버지를 때리는 습관을 가졌던 집안 얘기는 정말 황당하네요. 콩가루잖아요, 집안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참 여기는 그 재미있는 얘기도 나와요.
네.
몽테뉴의 습관 이야기를 보면
네네.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습관들, 관습들이 있는가를 쭉 나열하면서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뭐 어떤 데에서는 사촌까지만이 아니라 친척의 더 먼 촌수와도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오.
우리나라잖아요.
그런가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오, 그렇네요.
예.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네.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몇십 촌 되는 더 먼 친척들 사이에 결혼을 허용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아, 그렇네요.
많이 좋아졌죠?
네.
습관의 무서움. 어떤 좋은 진영 씨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은 뭐예요?
제가 가진 좋은 습관은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습관.
잘해요. 그래서
질문은 안 받을게요.
질문 안 받는 습관.
그러니까 질문 안 받는 습관. 그리고 뭐 들어오자마자 신발 막 벗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내가 자고 네. 일어나는 네. 침대는 네. 내가 정리하고 네. 볼 사람
좋아요.
없으니까.
좋은 거죠.
네.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운 것 같죠.
그러니까요. 양심의 법칙도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몽테뉴. 양심의 법칙은 습관이다.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것도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네.
전미진 님이 반대로 오늘 고전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또 김미은 님도
날씨가 더운데 고생 많아요. 힘내시고요. 고전 읽기 너무 좋아요. 저도 수상록 사서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에 관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가져온 습관의 테두리를 한 번쯤은 정말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충희 님도 들으면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넘어갑시다. 권지성의 고전일기.
습관이네.
읽어드립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14일 월요일 제목 위로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가벼운 근심은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게 하고 깊은 근심은 멍하니 정신을 잃게 한다. 내 곁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슬프다고 울고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보다 정작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깊은 슬픔은 사람의 넋을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구나.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어쩌면 나의 작은 위로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을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진다.
고조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구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젤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동서문화사에서 이주의 고전 몽테뉴 수상록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와 함께하는 2014 한여름밤의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몽테뉴의 국적은 어딜까요?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였습니다.
네, 우루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아닙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말씀을 해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 발표해드립니다. 김근경님. 김근경님.
네.
2번 프랑스요. 마음이 살찌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충희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처음 들으면서 정답 올리니 모든 것이 낯설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습관이 문자로 될 거야. 1052님. 네. 2번 프랑스 오늘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문자로 333 하나님 정답 맞춰주셨고 아 더워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달 14일이죠. 딱 한 달 남았네요.
8월 14일.
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목요일 저녁 7시 인천 송도 신도시 트라이볼에서요. 고전읽기 특강입니다. 고전읽기 특강. 공개 특강.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뭐 콘서트도 있고 또 감동적인 특강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